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갖고 있지만 부활과 재림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번 인구의 총 집계를 해본 결과 세계 전체 인구는 한 80억 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께 조사에 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아시아에서만 한 47억 5천만 명 정도로 대략 따져보면 한 60%의 사람들은 이 아시아라는 대륙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 5천만 명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는 한 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달해 주시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며,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네. 앞에 막 숫자가 나오고 막 찬양대의 은혜로 감동에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생기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아니면 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등 우리가 세상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얻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우리는 엉뚱한 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에서는 아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답이나 질문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답이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궁금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30절부터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달은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로 올라가 보면 25절부터 그 발단이 시작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율법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이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살아온 배경이나 어떠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율법학자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과 예의, 관습뿐만이 아니라 민족정신, 민족애를 함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율법학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즉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이 다윗시대 때에 문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어라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 언어에 있어서 매우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문서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잘은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의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파 혹은 율법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상이 어떻습니까? 그리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파라든지 혹은 율법학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일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학자들은 대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탁월함으로 언어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어서도 혹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가르쳤고 또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러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러한 것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계속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학자들이 나온 행동이 있는데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1장 54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즉 그 율법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신경 썼던 것은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것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율법학자들 중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의 의도는 앞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마음이 같습니다.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무명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사실상 그의 실력은 무명인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어땠습니까? 소문이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달라 보이는 저 예수님과 맞설려면 이 율법학자의 실력은 꽤 뛰어나야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한 이 어떤 율법교사는 그냥 율법교사가 아니라 실력이 좋고 박식하고 또 우리의 표현으로 이 말빨이 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 하나를 하는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질문 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문자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이 이단적인 발언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생에 대한 질문은 이 율법학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어떠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그 관리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 점도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명에 나온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에게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는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율법 교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 익혀왔고 암기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다시 되물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실력 좋은 어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답은 정석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쉬워 보이죠. 이를 행하라. 자, 어떤 한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엄마, 그 거북선을 만든 그 장군의 이름이 뭐지? 엄마가 대답합니다. 책에 뭐라고 써 있어? 이순신 장군. 그럼 써.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바로 이런 형식이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지만 의문의 일패를 당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2차 공격이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당시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민족의 민족심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누가 봐도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 의하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예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자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따지면 22km 정도, 이 꼬불꼬불한 길을 다 따지면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혹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위로 올라갈 때에 사용했던, 그곳을 거쳐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에 대해서는 익숙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해수면으로 한 750m,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한 250에서 60m 정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높이의 차이는 한 1000m 정도 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려면 감람산이라는 곳을 걸쳐서 쭉 내려가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성을 따졌을 때에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돌길로 매우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처로 가면 유대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비록 걷기 힘든 길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우회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이 어떤 율법 교사도 이 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거론되고 있지만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거의 죽을 뚱 말뚱하게 거의 죽여놓고 이제 떠났다라는 것이죠. 단 한 절에만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강도라고요. 그냥 동네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강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목숨 따위는 자신이 아니고서는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은 그저 장난감거리일 뿐입니다. 너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자 신이 난 강도들, 그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 어떤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숨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 다음날 죽은 시체로만 발견될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마침.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다행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누가 보면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절망 속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그 절망이 그에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그 절망과 희망이 시소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절망이 희망과 시소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이전에 가졌던 그 절망마저도 더 큰 절망이 그에게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이 어떤 사람이 그 제사장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절망이 찾아온 것뿐이죠. 물론 더 내려갈 수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꺾인 절망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겪게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32절 말씀 역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 사람에게 닥친 아픔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도 이 사람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을 닥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돌아선 상황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에게 무엇을 구한다거나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시니까 말이죠. 그들과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강도 만난 자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자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어떤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자신의 돈을 다 들여서 안식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준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일어날 법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진, 다시요, 사실 분순한 의도로 질문을 했던 이 율법교사에게 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예화를 던지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어도 되어 보입니다. 그냥 어떤 유대인 혹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답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그가 마주친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치료해 주므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 번째 등장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무리가 주장하는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에 묶여져 있는 어떤 율법 교사. 언제나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평범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악랄한 강도를 만나서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상황에 닥친 어떤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치료해주고 정성을 보인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결국 80억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여겨지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 지역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저를 소개해야 하는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반경을 벗어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학습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개혁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학습된 그 신앙생활에 묶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율법 교사와 같이 혹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장점이 뚜렷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달란트가 뚜렷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큰 힘과 안내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을 올무한, 올무가 되어서 언어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자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 내가 가진 습관과 장점이 교만한 감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어떤 사람, 그는 그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일으킨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문턱에 닿게 되죠. 억울하겠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절망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더해갑니다. 나를 꼭 도와줄 것만 같았는데 그 손길이 걷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꼭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와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놓쳐서 위기가 다가오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꼭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엉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꼭 도와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더 깊은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쓰러져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강도 만난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상처투성이가 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분,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만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의 힘든 시기는 지나왔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깊은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돌아섰던 그 주님이 상처 입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영원히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머지는 예수 나의 지루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지루자.
예수 나의 좋은 지루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는 예수 나의 좋은 지루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지루자.
예수 나의 좋은 지루자. 그의 눈이 보는 곳을 나의 상처와
영원히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머지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옆을 지나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분명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감싸 주십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내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고집스러운 신앙에 갇혀서 그 율법교사들의 삶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이 꼭 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곳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듯 이젠 우리가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